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그리고 12절 이 두 절만 오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이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그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표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잘못된 상황을 책망하고 또 경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는 게 꼭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일으켜 세웠던 그 교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또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느냐? 이러므로. 이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자랑스럽게도 여기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며 격려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혹독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있을까? 어떤 핍박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딱 세 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세 주밖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시기하고 그래서 막 소동을 하도 일으켜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 있다가 밤중에 거기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조금 전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시기하고 소란을 피우던 유대인들이 바울이란 사람이 쫓겨와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냥 적당하게 박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또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닦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도로 돌아가가지고 누구를 핍박하겠어요?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이 핍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쩌면 가장 핍박을 받는 교회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 1장 이 3절하고 4절에 보면 그러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뜨거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핍박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견고하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있는 자기가 지금 있는 베레아나 아덴에 가서 그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부터 이 5절에 이제 그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 중에서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그 믿음의 역사들 그리고 그 사당의 뜨거움 인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을 심판하는 증거자료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자료로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판단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났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신방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심판의 분명한 증거 자료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장래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장이 된 장래 영광 때문에 아 우리는 이미 보장되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편하게 살자 하고 안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다시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런 삶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그렇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의 현재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나의 현재의 삶과 관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런 존재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하고서 그리고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기도가 바로 그 말씀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까 11절, 12절 읽으면서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선뜻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여기에 기도 내용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한 건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길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이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또는 평안함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이 그의 관심을 끌고 있질 않아요.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처한 위치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고 그들의 영혼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영혼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정했지만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한 가운데서도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는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편하게, 부유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통 가운데, 가난함과 궁핍함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행한 건가요? 부자로 살면 주님 앞에 축복받은 더 행복한 건가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능이 좀 떨어지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세상에서 더 보기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건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평생 병 치료를 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어느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마땅히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란,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비록 너희가 누구예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있지만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다. 이것이 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소명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있느냐는 것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나 목적이나 거기에 우리가 적합한 가치가 있는 자가 되게 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걸로 하나님이 좀 여겨달라는, 우리는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그래도 좀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겨달라, 그렇게 간주를 해달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지금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사실 부르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불렀어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정근 하고 부르셨습니까? 자, 그 부르심이 뭘까요? 사실 부르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이런데 어떻게 불렀어요? 뭘 불렀어요? 이런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7절하고 18절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든지 알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바로 부르심이 뭔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셨는데 부르심이 어떻게, 여러분 부르셨다는 걸 모르면은 그 부름에 내가 합당한지 아닌지 그렇게 여겨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부르심이 어떤 건가를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 믿음의 시작일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왜냐하면 부르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심으로부터 우리를 믿음의 삶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르심을 모르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부르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이 부르죠. 부르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천사들이 와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부를까요? 나를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신, 미리 정해놓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 오직 그들만 한 명도 빠지 않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닌 거죠. 자, 누구를 부르느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언제 부를까요? 언제 부를까요? 태어나면서 불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제는 이 사람을 기뻐 받으셔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로 그때에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받기를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런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한국에서는 부름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정한 때도 아니고 이정근 집사를 부르는 걸 기뻐하시진 않았다는 건가요? 근데 미국 와서 불렀어요. 우리 여기는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뻐하신 그때에 부른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언제 불렀는가 우리는 생각했어요. 어디서 불렀을까요? 여기서 어디서 불렀냐는 건 미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어떤 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었던 죄와 죽음에서 불렀다. 어디서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와 죽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서로 교독을 했죠. 최초의 시조가 범죄를 했을 때 우리도 함께 범죄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처해 있던 죄와 죽음이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르심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우리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면서 이 모든 상태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정해진 자로구나. 내가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해서 어쩔 수 없을 때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기쁘시고 정한 때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부르셨나 우리가 얘기했죠.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하시는 방법으로 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오셨다는 그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옆에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오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고 그건 교회만 나왔을 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야 교회 가야지 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다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 바로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는 몇 가지,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혀주셨어요. 우리를 부르면은 그 부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아느냐면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를 때에는 우리가 그냥 아, 예수 믿으면 복받는데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부르심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또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이 부름을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부름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실 극장 안에 가서도 영화를 모르면서도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글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알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그렇게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지성을 깨우쳐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고 기도로 나는 부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깨우쳐져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딱딱했고 완악했던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아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딱딱하게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 그건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우리의 의지, 결단을 새롭게 해서 그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도 응답치 않아요. 반응을 안 보내요. 근데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그 부름에 응답하도록 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하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첫째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수준에 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정도의 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애를 쓰고 뭔가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도 가치도 한 것도 없는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부르렀느냐의 말씀이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 사실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부르심, 이 목적, 그 의도,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적합하고 거기에 딱 맞는 자들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합당하지도 않은 자들을 합당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합당한 자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주를 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이죠. 엄청난 기도죠. 그럼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면 부름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되려고 한다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합당하게 행하라, 행동하라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심을 그냥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전혀 달라요. 고난 속에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가정에 축복이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거라, 싸움 물러가거라, 완전히 물러가거라, 꼬꾸라지거라 뭐 이렇게 기도할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좀 여기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를 첫 번째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를 볼까요?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선을 기뻐한다는 이 말은 선한 의지, 우리의 선한 요구, 선한 뜻, 선한 어떤 우리의 행동, 삶 이런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또 믿음의 역사라는 것, 믿음의 삶, 믿음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과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약 여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선한 삶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신앙적이지만 선한 삶은 도덕적인 것이에요. 믿음과 선함 이것이 하나예요. 사실은 선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선한 것이에요. 이러한 선과 믿음의 삶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능력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안에서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이 능력이 뭘까요? 능력 안에서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무슨 뭐 몸무게를 한 20파운드 늘려가지고 힘을 팍 주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막 어떻게 용기가 생기는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능력을 안에서 우리가 능력 안에서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능력이 뭘까요? 능력 받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다 우리는 아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천만에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착각을 해. 능력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이 능력에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걸 아시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주고 우리를 부르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가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일 수밖에. 그리스도 자신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무슨 힘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바로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그 자체가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능력은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는. 성령이 왜 능력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된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슨 힘을 생겨서 우리가 갑자기 무슨 어떤 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고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 합당한 자가 아니고 연약함, 합당함을 여기게 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고 믿음을 이루어내게 하려면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엄청난 말. 바울의 이 기도 말씀을 보면 엄청난 것이죠.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선한 생각들이 그리고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예요.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요? 우리는 마땅히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찬송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말로 찬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찬송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들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받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성도들이요.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주신 우리들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죠.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 30여 프로 이상, 한 40% 가까이 되는 젊은이들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뭐 어른들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구나. 교회를 못 갔기 때문에 좀 믿음이 약해졌구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 돼요. 가던 교회 안 가니까. 가서 워십하고 막 이런 걸 안 하니까 믿음이 약해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제 한국에서 이 교회 문제연구소에서 여론이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것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78%예요. 거의 80%가 교회를 믿지 않아요. 아, 예수 자체를 신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가 이 땅에 구원 등대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 80%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해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신문 보면 온통 잘못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정말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48시간 굶으면서 기도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는 다르다, 거룩하다. 천만의 말씀. 거룩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더 많이 생기고 무슨 단체, 이상한 단체들, 이단들이 그거 하잖아요. 신천지가 그랬다고. 우리 저 인터콥, 그게 뭐예요? BTJ가 그거잖아요. Back to Jerusalem이랑 그 최 누구 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TCS인가 무슨 뭐 선교단체. 그게 바로 우리 지난번 여기 할렐루야 작년에 강사로 왔던 마이클 조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신문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집사고 지금 뭐 이름 나는 사람들이 어느 한국의 유명한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전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높여지냐는 얘기. 우리는 남은 판단하기를 하지만 내 자신은 어떻게 됐냐.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걸 너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서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너희들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고난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랴.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어요. 우리는 뭔 영광을 어떻게 얻나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또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나.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현재 삶에서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영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이런 거룩한 영광을 받은 존재들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에 주님이 영광 중에 정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은 찬양할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 변하게 하신다. 우리의 몸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서 거룩한 채로 자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다르게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장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게 되면 우리가 그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나눌 수 없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은 바로 현재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너희들을 바로 너희들의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에 바울사도는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했어요. 바로 소명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소명에 합당한 자가 되게 그런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라는 말로 썼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로 살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한 삶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 성도로 가는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내 삶 이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날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에게 필요한 우리의 기도,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결단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믿음과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top.